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고 싶었던 마음이나 소원은 다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순간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한 특정한 기간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마음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다 한 번쯤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제도가 구약 오늘 광야 시대의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이 나시린, 나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헌신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나시린의 소원은 최소한이 30일, 거기서부터 한 달, 한 달에서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평생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들이 서원하고 헌신한 그 기간에 이 나시린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살아갈 때,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를 꼭 지키라고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나시린 이야기는 오늘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시린의 제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20대, 30대, 뭐 40대부터 80대, 90대까지 계신데 인생이 뭔지를 한 번쯤은 물어보며 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여러 종류의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좀 이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걸음을 배워가는 여정이다. 우린 다 걷잖아요. 직립, 보행. 사람만이 이렇게 걷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돌쯤 전후로 해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응원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조금 더 자라서 이제 뛸 수 있게 되면, 걷고 뛰는 것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이 세상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청년이 되면 방황의 걸음을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방황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아니, 방황의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다 있죠. 예,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말에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관계없이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황의 걸음을 걷다가도 철이 들면 자신의 삶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소중한가?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걸음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이런 나눔을 나눠요. 저는 목사됨이라는 걸음을 계속 걷고 있다. 38년을 걸었는데도 아직도 낯설다. 지금도 배울 거다. 이제 내년이면 끝나니까 은퇴할 때까지 배울 거다. 낯설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걸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의 3장 말씀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건축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걸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성전이 되어가는 걸음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걸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걸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방황하려고 미친 듯이 도망가는 놈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놈, 탐욕의 죄를 저지른 놈, 별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똑바로 걸어라. 그 걸음을 가르치시는 40년의 여정이 그들에게 바른 걸음을 가르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나시린의 이 서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배워야 될 걸음을 가르치시는 여정입니다. 오늘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기간 동안 부탁하신 것들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원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아는데 아 오늘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교인들 집에 이렇게 와인을 잘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어느 집에 갔더니 유리장에 그 양주, 독주 이런 게 쫙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를 초대했는데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뭐 이게. 한 잔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귀를 막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로 된 것을 먹지 말라는 말에는 더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내가 나시대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기간 동안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주님께 자신을 드린 기간 동안 포도나무 소산 씨나 껍질 먹지 말라고.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나시린 서원은 안 했으니까 괜찮지.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야. 나는 그 정도로 헌신할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맘 놓고 독주도 마셔야지. 자유로워지지는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침에 성가대원들 몇 시에 교회 도착하세요? 7시.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미친놈들이다. 이 주일날 잠 안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이거 뭐 찍어 바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난히 주일날 화장이 또 안 돼, 이게. 그리고 매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땐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 나시린의 서원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게 뭔가를 거꾸로 배워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왜 포도에서 난 것은 일체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포도도 따고 포도주도 담그고 비시즌으로 말하면 아이스 와인도 담그고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정착할 생각하지 마. 여기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살아도 나는 여기서 평생 60년을 병고에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은 내가 60세, 60년을 여기 살다가 인생을 주님 품에 가더라도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유목민이죠. 노마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몽골의 고비 사막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조금 스터디를 해봤어요. 근데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게르라는 집을 짓고 겨울에 사는 곳과 여름에 사는 곳이 다릅니다. 이사를 해요. 다 철거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볼 땐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하며 사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들 가서 만나서 좀 인사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말고 나실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집을 잘 짓고 살고 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한 곳에 오래 살아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정신은 반드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헌신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들여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걸음은 뭐냐? 이 땅에서 잘 정착할 걸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너무 고민하고 사는 인간들이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정착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내가 오늘 천국을 향하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천국을 향한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있는가? 오래 한 집에 살든지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막 다니든지 괜찮아요. 이사를 많이 다녀도 안 다녀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반드시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일날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오늘 갑자기 차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오지?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온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뭐 찬양팀들이 올라오고 연습한다고 성가대가 오고 요새 세미나 끝나더니 열이 붙어, 불이 붙었는지 또 계속 막 성가대 어제 또 모였죠. 참 힘들겠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찬양팀 연습하러 오지, 중보기도를 하지, 성가대 오지요. 주일날면 주차팀 또 나가서 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분지 뛰어다니지. 이 걸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떤 걸음인지 알아요? 노래 연습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갖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제 서울에서 보면 이렇게 꽃꽂이가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시골교회 꽃꽂이는 아주 간단해요. 강대상도 조그맣고 화병 하나 딱 놓는데 당번이 여자분들 몇 명이 있어요. 이번 주는 김 집사님, 다음 주는 신 권사 이렇게 교회를 쭉 오면서 들꽃을 꺾어요. 들꽃을 꺾어서 많이도 아니죠. 여기다 딱 꼽아놓는 거예요. 그게 시골교회 이 꽃꽂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죠. 내추럴 뷰티.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었어요. 논두렁을 따라 주일 예배로 오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학교 때는 새벽에도 오고 오전에도 오고 흰 구름 뭉게뭉게 찬송 부를 때 세 번을 와서 도장 받고 여름 성경을 하죠. 여름 성경학교가 그 시골교회 없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위해 서울에서 8명의 대학생이 내려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가 된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래된 교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까마득한 38년 전의 추억인데 그 아이들의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었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런 작은 걸음들을 주님께로 오는 걸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신 걸 환영해요. 예배만 들여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끌려온 걸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학교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도 아니에요. 60대시니까. 뭐 제 또래였는데 다라이에다가 다라이의 순수한 한국말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다라이를 못 알아듣는 젊은이도 있을까 하고 이 둥그렇게 생긴 걸 다라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예. 거기다 복숭아 자두. 강원도 찰옥수수를 쪄가지고 20여 명 되는 어린아이들을 먹이겠다고 갖고 오신다고 내려놓고 그 권사님들의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인 거예요. 아무런 사심도 없는 걸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만 봉사하는 걸음. 내가 이거 해서 장로돼야지. 내가 이거 해서 인정.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을 향한 걸음에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제가 첫 목회하던 데는 이제 서울보다는 춥잖아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난로가 나무 떼는 난로예요. 근데 이놈이 한 시간 전에 피워야만 예배 때 따뜻해져요. 근데 독특하죠? 그 시골교회. 사택 옆에 네 번째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랑 같이 사는 딸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얘는 수요예배 때마다 한 시간 전에 와서 얘가 늘 불을 펴요.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리죠. 복자, 최복자. 얘는 뭐 저희 집을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래 드나들어가지고 툭 치면서 전사님, 사모님한테 좀 잘하라고. 근데 여기서 야, 네가 뭔데 이래지?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 집에게 업고 나갔던 것도 다 아니까 얘는 정말 재밌는 아이였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한 시간 전에 와서 예배당에 불을 펴준 거죠. 그 10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걸어오는 이 아이의 그 걸음은 천국을 향한 걸음인 거예요. 그 교회가 하도 가보고 싶어서 한 10년 전쯤, 8년 전쯤에 제 아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죠. 근데 예배당을 너무너무 후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다 정리해서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놓고 성가대도 딱 잘 하고 있고 저희 때 이제 세웠는데 근데 반주자가 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피아노 못 쳤는데 어떻게 됐어? 걔는 원주 시내에 결혼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의 반주자가 계속해서 선생님 있다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받아서 피아노를 배웠대요. 반주자가 되고 남편은 안민사랑 결혼해서 끌고 나와서 남편은 차량 운행시키고 용사가 되고 그리고 원주 시내에 가면 얘기도 모르겠지만 경희한의원에 지금 거기서 리셉션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시골 이제는 길이 좋아져서 뭐 아주 이날처럼 멀지 않지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어머님 댁 갔다가 어깨가 좀 힘들어서 전화했죠, 목자한테. 침 좀 마주드니 빨리 와요, 빨리. 얘는 언제나 명령형이야, 나한테. 알았죠. 그래, 너무 친했어요. 이제 걔도 50인데 갔죠. 앉아요. 다 써놨으니까. 선생님한테 닦아드니 아,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얘 취업할 때 제가 소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가는데 그냥 가요, 목사님. 아니, 돈 내야지. 제가 냈어요, 그런 거다. 그냥 가, 가. 야, 반말하지 마. 제가 이제 그 청년, 학생이었던 자매가 지금 이제 그렇게 거기 섬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다. 너는 나시린이구나. 이런 사람이 나시린이죠. 청년 때 왜 큰 교회를 안 다니고 싶었겠어요? 그곳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걸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시린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킬 게 있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어깨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와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공식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구 마실까 봐 걱정되는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식할 때 이렇게 와인 한 잔씩 따라주고 그럴 때 제가 그러잖아요 컵을 덮어놓지 말고 받아 분위기 망치지 말고 중독되지 마 포도주 마시랴 마시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기간 동안은 한 달만 안 자르고 덥수게 되는데 여러분 1년을 한 사람은 길어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흰머리 휘날리며 이렇게 묶어볼까요? 흰머리 묶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기타 들고 나타나야지, 여기서. 비녀 하나 꼽고. 근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뭐냐? 이거예요.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서원했구나.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머리 길어서 구별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살아. 아무데나 가서 다투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왕노릇하지 말고 구별하고 살라는 말은 부담을 갖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속이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운을 입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죠. 왜 머리를 기르게 하셨을까? 누구든지 알아보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되어가려면 누구든지 알아보는 길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끼고 걸어다니면 교인인 줄 알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들고 맨날 싸우면 어떡해요. 제 아내가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살 때 자꾸 해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몰라도 다 목사인 줄 안다고. 어디 가서는 싸우지도 못해. 정말 힘들어 죽겠어, 제 성격. 제 성격이 다 따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해, 서빙을? 아무 말도 못해, 식당 가서 저는. 하고 싶어도 제 아내가 뜯어 말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런 뜻이죠. 긴 머리가 있으라는 말은 우리한테 이런 뜻이에요.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만진 흔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긴 머리 가진 것은 구별된 건데 하나님, 이 구별된 긴 머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머리가 긴 것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날의 긴 머리를 2025년을 사는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긴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길, 성전이 되어가는 길은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딱 네 글자로 대답을 주셨어요. 네 글자. 긴 머리는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 궁금하죠? 네? 궁금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 나는. 궁금해요? 네, 이거 궁금한 걸 가져서 우리 같이 가자고, 이거. 응? 예수의 흔적을. 뭐라는지 아세요? 너 긴 머리를 가진 구별된 모습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지 아니? 긴 머리가 아니야. 골방 기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엎드려야만 바뀌는 거야. 벌써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아, 힘든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골방 기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걸 가진 사람은 엎드리기 때문에 주께서 바꿔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있잖아요. 아내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 기도하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난 알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 머리, 한번 따라 주실까요? 당신은 골방 기도를 위한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골방 기도는 영어 단어에 in secret place, closet 이런 단어로 번역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in your room이에요. 네 방이야, 네 방.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저절로 변화되는 것들은 껍데기예요. 나이가 들면 주름을 안 갖고 싶은데 저절로 생겨요. 속은 엎드려야 바뀌어요. 진정한 나시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긴 머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골방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입니다. 6절 한 절만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서원 기간 동안 한 가지 또 지켜야 될 세 번째 게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구약에 제사를 낼 때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부정한 것을 행하면 제사에 못 나와요. 정결일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요. 이제 이 나시린에게는 시체와 닿는 순간 나시린의 계약이 해지가 돼요. 7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족이 죽은 때라도 그를 만지지 말래요. 만져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이걸 몸을 더럽힌다고, 서원을 깨뜨리게 하는 거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닿는 순간 이제 서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시체와 닿는 걸 그렇게 막으셨을까? 어느 정도 했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가 죽으면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나의 몸에 닿았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정결하게 7일째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서 이제 서원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근데 서원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서원하는데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그간은 어떻게 해요? 카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을 드린 사람은 중간에 시체가 닿았어요. 제사 드리고 다시 시작해 1년을. 너무 엄격한 규정 아니에요? 이제 효자의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도 만지지 못하겠을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시는 거죠.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것부터 얘기드리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네가 죽은 것과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죽은 것처럼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믿음이 죽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죽은 것처럼, 믿음이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주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서운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믿음이 생생해 살아있는 사람 되라고, 이 정신을 지키라고 시체를 만지지 말게 한 거죠. 마치 성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는 그 내용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 뭔가를 행하라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믿음이 매일 라이브로 살아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하는 일 말고 남을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너도 먹고 같이 죽자 그러지 말고 생명나무를 줘야 되지 않겠냐. 구약에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병 환자가 되면, 나병 환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 갈 때까지 못 나가요. 어느 기간 동안 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검사 받아야 제사에 참여합니다. 만지면 전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병도 안 되고 만져 접촉이 돼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새로운 걸 가르치시죠.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아는데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안 만지세요? 만져요. 예수님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이 그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주신 권세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소극적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걸음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걸음이 있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걸어서 가보라고. 나 아무것도 줄 것 없지만 기도할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걸어가 달라고. 여러분, 걸어와 달라고 말하기 전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금욕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성실한 것 같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걸어서 가보시라고요. 1981년도에 미국에 특별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할 때 반대 당에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이 사람. 기억나세요? 레이건. 그래서 배우가 무슨 대통령을 막 난리를 치웠어요. 근데 레이건이 대통령 되고 미국을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한 시대와 대통령이 잠깐은 됐었는데 이분이 1981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두 달 만에 3월 달에 한 그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연설을 하고 나와서 대통령 리무진을 타려고 할 때 25살의 정신 이상 청년이 총을 실탄을 6개를 넣고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첫 발을 딱 쐈는데 심장에는 안 맞지만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쓰러질 때 경호실의 제일 대표였던 사람이 대통령을 몸을 밀치면서 리무진에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살리려고. 나중에 레이건이 쓴 회고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경호대장이 나를 차에 쳐서 밀어넣을 때 내 옆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갈비뼈가 아니라 사실은 총을 맞은 거예요. 이 리무진에 집어넣자마자 이 청년은 다섯 발을 계속해서 쏩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경호원들 네 명이 몸을 던져서 대통령이 있는 곳에 뛰어듭니다. 다섯 발의 총알이 경호원들 네 명의 몸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 쓰러집니다. 그것을 찍은 사진은 그의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걸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살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살린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본투비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훈련된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교인들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다면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들입니다. 죽어가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일에 참여해야 기독교인이고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참여하시는 걸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감격할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걸음, 남을 욕하는 걸음, 남을 향해 총을 겨누는 걸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여러분 주변에 오늘 쓰러져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한 번만 따라하실까? 당신은 연약한 자를 돕는 생명의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걸음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걸음도 한번 다시 반복. 당신은 골방기도를 위한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국을 향한 걸음. 잊어버려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으면 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왜? 우리는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졌던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나태한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떠났던 사람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아오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의 정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형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네가 영원히 살 것 아니다. 천국을 향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걸음은 천국을 향한 걸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그 모든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입니까? 주님, 저의 걸음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걸음이, 단기 선교하는 모든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모든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걸음은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머리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는 속사람이 바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러 가는 걸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네 믿음이 죽은 것처럼 될까 봐 두렵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너희 믿음이 살아있게 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 아버지, 생명의 걸음 되기 위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쓰러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걸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아버지, 능력이 우린 없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의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오늘도 걸어가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순례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것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고 배우고 아버지 그 걸음의 전문가만 되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깨워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믿음의 걸음, 생명의 걸음, 기도의 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의 주님 만나러 가는 이 길이라는 이 걸음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실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맡겨진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순수했던 걸음이 비참하고 형식적인 걸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도록 주여 깨워주십시오. 예배가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골방으로 가는 걸음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가라는 걸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여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시체를 안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린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시게 아버지 소망을 죽게 둘 수 있도록 걸어가는 사랑의 걸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